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돌아가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 은총을 그냥 완전히 불신하고 또 배반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힘들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이 힘들고 신앙 생활이 힘들어도 옛날로 돌아가 버리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자, 애굽이 좋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까지 하셨고 나도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완전히 깡그리 부인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자, 그냥 또 예수 믿기 전에 애굽으로 가버리자, 세상으로 가버리자 이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냐면 12절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마 노아 때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타락한 사람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리라라는 그 계획처럼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이 불신의 세대, 불신의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것을 아마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친히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바벨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흐트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계획을 짜고 또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무슨 과학 뭐 문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고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딱 흩으시고 쳐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흡마저도 주께 있고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진노를 우리에게 다 풀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은 단지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까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요셉을 아주 최악의 상황 가운데 끌어가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윗을 밑바닥 인생까지 끌어내리시고 모세를 그렇게 끌어내리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에 걸음더미에서 진토에서 끌어올리시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곧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평강의 평강, 완전한 평강, 퍼펙트 피스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뭐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진노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참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진멸당하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자 애굽 사람들은 뭐라 할 것이며 저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내사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 아,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이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한 번만 더 다시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럴까, 또 안 믿는 가족들은 나를 뭐라고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의지해서 그런 기도를 쭉 이렇게 합니다. 결국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봐보세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막 만류를 했습니다.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까지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자, 그 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에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 그 죄를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그 죄값은 치르게 할 것이다.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응, 그 벌이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구원은 받게 하겠지. 구원은 받을 거야. 그러나 그 벌을 받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송아지 우상 숭배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그때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32장부터 33장에 모세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 이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악과 죄는 면하려니와 그러나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대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벌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십계명 줄 때도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그 벌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인자한 그 성품대로 죄를 경계, 징계하시더라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이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 하나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아론을 이셔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때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민수기 11장에 보면 먹을 것 때문에 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주님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에 기대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성뿐만 아니라 백성의 복과 안전, 모세가 기도한 그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는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건강을 주십시오, 뭘 이루어 주십시오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 범한 죄에 대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범한 죄에 대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중복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의 중복 기도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아버지를 한 40여 번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명 아버지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수님 그 자신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자들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과, 또 앞으로 또 이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허물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나아가고,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보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훈련하고 따듬고 또 깎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이 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엄청난 역사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멈춰 서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내 말대로 사하노라, 즉각적으로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즉각적으로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맛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구원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살면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주님이 묻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반대로 갈렙에 대해서는 2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정탐했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자손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하고 하나님을 진노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떠나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때부터 또 다른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든데 또 다른 광야 생활을 하나님 허락하셔요. 왜요? 아직 따듬어지지 않았구나, 아직 깎아야 될 부분이 더 있구나, 아직 더 다듬을 부분이 있구나 하고 다시 새로운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듬어지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따듬어지지 아니하면 또 다른 광야길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또 다른 광야 선언을 통해서 따듬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 광야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토대로 히브리서 3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제 조금 긴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죠. 자, 결론적으로 18절 19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와 우리 3, 4대일까지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3, 4대 이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내 헌신 때문에 정말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